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29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5시 57분쯤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쪽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약 2,700여 킬로미터, 최대 고도는 약 550여 킬로미터로 판단했고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오전 5시 58분께 발사된 미사일은 6시 6분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발사된 미사일이 세조각으로 분리돼 낙하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오늘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한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자국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유엔 안보리와 협력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을 발령해 일부 지역에 피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경보가 내려지자 몇몇 학교가 휴교했고 아침 열차가 운행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5일 미 남부에 상륙한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큰물 피해를 겪고 있는 텍사스주 휴스턴시 일대에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센터는 오는 31일 허리케인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25cm에서 50c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휴스턴 일대에는 이미 90cm의 비가 내렸습니다. 한편 폭우로 발생한 큰 물로 집과 도로가 잠기면서 구조대원들이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실베스터 터너 휴스턴 시장은 지금까지 주민 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3천여 명을 구조했고 약 8천 명이 대피소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태국 외교부는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잉낙 친나왓 전 총리의 여권을 말소할 계획이 없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태국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잉낙 전 총리가 소지한 여권의 효력을 중지시킬 계획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잉낙 전 총리는 개인 여권과 외교 여권 외에 또 다른 여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최초의 여성 총리였던 잉낙 전 총리는 축출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으로 지난 2014년에 역시 군사 쿠데타로 물러났습니다. 잉낙 전 총리는 재임 시절 쌀 수매 과정에서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고 이와 관련한 부정부패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10년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미국 기독교 목사 수백 명이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의 역사적인 연설을 기념해 어제 수도 워싱턴에서 행진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행사에서 인종주의를 끝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는 54년 전 워싱턴에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주제의 역사적인 연설로 미국 인권운동의 중요한 전기를 제공했습니다. 킹 목사의 장남인 마틴 루터 킹 3세도 인권운동가 알샤프턴 목사 등 미 전역에서 온 목회자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해 54년 정 경로 그대로 행진했습니다.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시위 과정에서 백인 우월주의자 한 명이 차를 몰고 인종주의 반대 시위 행렬에 뛰어들어 한 명이 숨진 바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시내에서 오늘 자살 폭탄 공격으로 5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자살 폭탄은 미국 대사관 인근에 있는 한 은행 입구에서 터졌습니다. 이슬람 최대 성일 가운데 하나인 이드가 다가옴에 따라 은행에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 등 아프간 내 무장 조직들은 이대 즈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현지 경찰 대변인은 자살 폭탄이 현장에 있던 군인과 경관들을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8월 29일 화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이 29일 오전 탄도미사일 한 발을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또다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이는 올해 들어 13번째 탄도미사일 도발 행위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정상들도 전화통화를 갖고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강력한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6도, 낮 최고는 16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즉 29일, 중거리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2,700여 킬로미터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2 또는 화성-10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9일 오전 5시 57분쯤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쪽 방향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은 이번 북한 미사일의 비행 거리가 약 2,700km, 최고 고도는 약 550km로 판단된다며 추가 정보에 대해선 미한 군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의 29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 5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또다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이는 올해 들어 13번째 탄도미사일 도발 행위이다.
노재천 실장은 특히 북한이 소위 관포위 사격을 운운한 데 이어 이에 준하는 사거리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건 미한 동맹과 한국군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 26일 강원도 기태령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불과 사흘 만입니다. 또 북한이 순안 비행장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국 국가정보원은 29일 긴급 소집된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이 홋카이도 동쪽 태평양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북한 미사일이 공중에서 세 조각으로 분리됐다고 보도했으며 정확한 낙하 지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북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2,700여 킬로미터를 15분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 미사일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인 화성-12 또는 사거리 3,000km의 화성-10 무수단 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때까지 실제 거리를 보여주지 못한 북극성 2형을 발사했거나 아니면 특히 무수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당히 실패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한 번만 성공을 하고 실패를 했는데 이건 자체가 실패를 한 가장 이유가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발사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발사했을 때는 이 무수한 발사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놓고 보면 이런 이때까지 실패를 꾸준히 많이 해서 신뢰성을 잃었던 무수한 발사를 실제 발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사인이 그렇게 뭐 형편없는 미사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줘서 성능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무수단을 정상 발사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화성 12 무수단 북극성 2형까지를 모두 이제 다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IRBM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최대한 끌어올린 고각 발사로 쐈지만 이번엔 비행거리와 최고 고도 등을 봤을 때 35도에서 45도의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의 마지막 관문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시험한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정원은 국회 보고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이번 발사는 사거리를 과시함으로써 실제 괌을 공격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한국항공대학교 장영근 교수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시험 발사가 아닌 군사적 위협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얘네들이 중장거리 또는 탄도미사일 저 ICBM을 쏠 때 대부분 다 이제 일본 열도를 안 지나가고 고각 발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네들 뭐 엔진의 성능이라든가 뭐 단불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험했다고 맨날 북한이 떠들잖아. 그렇죠? 이제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고각 발사를 통해서 이제 시험 발사를 했던 거고 이번에는 시험 발사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질적인 군사적 운영 상태에서 군사적 위험 발사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하기 위한 위협 발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국정원도 이번 도발에 대해 북한이 관포위 사격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시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상공을 통과하면서 무력 시위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미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북미 지역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공동 요청에 따라 미국 뉴욕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후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린다고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가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이날 유엔 평화유지 활동과 관련한 공개 토의가 끝난 직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이번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4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긴급회의를 개최했으며 한 달 뒤인 지난 5일 새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2006년 이후 채택한 8건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이번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비행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로건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 BOA에 이번 발사에 대해 여전히 분석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북미 지역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건 대변인은 국방부는 미 태평양사령부와 전략사령부,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정상이 긴급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의 영공 침범에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9일 오전 긴급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약 40분간의 전화 통화 뒤 기자들에게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전례 없는 중대하고 심각한 위협을 제기했다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견해를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즉각 소집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동맹국인 일본과 100% 함께할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며 이는 미국이 일본 방위에 대해 강력하게 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두 나라가 앞으로도 공고한 미일 동맹을 기초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한국과 협력하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국제사회도 설득해 북한에 강한 압력을 가해 북한의 정책을 바꾸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북한 미사일의 영공 침범에 충격 속에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전례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라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과 낙하물 피해를 확인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예고 없이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NHK 등 일본 방송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북한 미사일 소식을 긴급 뉴스로 다뤘습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 장거리 로켓이 1998년 일본 상공을 통과한 적이 있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불과 5분 만에 홋카이도 등 12개 지역에 전국 경보 시스템인 제2 얼럿이 가동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도발 소식을 전하면서 대피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미사일이 통과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는 고속열차인 신칸센 등 일부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고미오지 일본 도쿄신문 편집위원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도쿄를 중심으로 고속열차와 일반 철도 운행이 30분 동안 일시 중단됐지만 이후 정상으로 회복했다고 말했습니다.
나고야라든가 동경이라든가 그런 뭐 중요한 도시 있는 그런 특별열차 그런 것도 멈췄대요. 3분간 좀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또한 홋카이도와 도호쿠 지역을 중심으로 적어도 8개 학교가 휴교했고 32개 학교는 수업 시작을 늦췄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강력한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외교장관은 전화통화를 하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29일 오전 7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 NSC는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이 대단히 엄중하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NSC 회의 결과를 즉각 보고받고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내용을 보고받고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우리 공군 전투기 F-15K 4대가 MK-84 폭탄 8발을 태백 필승 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는 29일 최근 진행된 사거리 800km와 500km 탄도미사일의 전력화 시험비행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ADD는 앞으로 이들 탄도미사일이 야전 배치되면 전천후로 타격이 가능해 북핵과 미사일 기지뿐 아니라 모든 표적을 파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북한의 29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각급별 대화를 즉각 연결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맥메스터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은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안심하라고 말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했습니다. 또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심각한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 긴밀한 공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비롯한 단호한 조치들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한 양국 외교장관이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에 따라 미한일 3국 공동 요청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뉴욕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후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발표 내용입니다.
북한 정권은 비핵화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 발전을 보장하는 진정한 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무모한 도발 대신 조속히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다.
한국 합참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추가 도발을 중단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한국 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의 발표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또 다른 도발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도발을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우리 군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은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9일 노동신문과 민주조선 등 관영 매체를 동원해 자신들에게는 경제적 군사적 압박이 통하지 않는다며 미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운운하며 군사적 대결 자세를 취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를 조금 더 완화시킬 뜻이 없다는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핵미사일 기술 완성 이전에는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거듭 제시하던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도 추가 제재 국면으로 급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본 영공을 통과해 중거리급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대북 압박에 굴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이번 발사는 김정은의 중요한 정치적 성명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와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겁먹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라고 부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핵미사일 기술을 최대한 끌어올린 뒤 핵보유국으로서 협상에 나서겠다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와 결부시켰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입니다. 이번 발사는 김정은이 미국의 대화 제안에 응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걸 보여주는 분명한 징후라는 진단입니다. 따라서 한동안 대화 신호를 보내던 미국 역시 당분간 대화보다 대북 압박 쪽에 무게를 두고 유엔에서 추가 제재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세이머 전 조정관은 전망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전례 없는 자제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유화적 신호를 보냈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처럼 북한의 도발 자제가 대화로 이어질 것이라거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대화의 신호탄이라는 식의 미한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은 이번 발사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nd certainly it undercuts recent comments by the US and South Korea that up till then lack of missile launches.
세이머 조정관은 더 나아가 미국이 결국 북한과의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되더라도 이번 발사를 계기로 그 시점이 더욱 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조지타운 대학 전략 안보 연구소 부소장은 북한 미사일이 최대 고도 550km로 2,700km를 비행했다는 건 괌 공격 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대륙 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괌까지의 거리는 3,000km 정도로 북한은 지난 14일까지 괌 포위 사격을 언급하며 미국을 위협했었습니다. 맥스웰 부소장은 북한이 유엔 제재는 물론 북핵 개발에 도움을 준 중국과 러시아 기업을 겨냥한 미국의 제재, 북한 외교 공관과 해외 파견 노동자 축소 등 모든 압박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 또한 거듭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어떤 제안에도 도발로 맞섬으로써 미국이 새로운 정책이나 일관된 정책을 펼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담겼다고 풀이했습니다.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 스트로브 세종연구소 LS 펠로우는 미국에 대한 핵무기 공격 역량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오랜 전략을 확인할 뿐이라며 한반도에서 전략적 체스판을 개편하려는 의도를 거듭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트로브 연구원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북한에 대해 처음부터 학습해야 하는 게 문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도 있지만 대화는 곧 실패로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 위협을 통해 미국과 한국, 일본을 분리시키겠다는 북한의 근본적 입장은 미국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스트로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의 이딴 대북 유화 발언을 상기시키며 북한이 진지한 협상에 응할 것이라거나 미국의 위협에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는 건 매우 순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번 미사일 발사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평양에 주재하는 서방 외교관이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외교관은 어제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지인들은 이번 발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지와 신뢰성을 크게 강화하는 힘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외교관은 또 평양은 보통 때와 다름없는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 외무성 관계자가 이번 발사와 관련해 아무 걱정도 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미사일 발사가 평양 주재 국제기구나 대사관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자신이 속한 공간은 별다른 주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사일 시험 발사를 대대적으로 경축하며 내부 결속 강화에 이용해왔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대륙 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할 때까지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당장 미국이나 한국의 대화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긴장을 높여 국면 전환에 주도권을 쥐겠다는 속셈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앞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마칠 때까지 기술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험 발사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9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전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어 이번 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더욱 강화되면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과 대외 경협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와 함께 북한이 다음 달 9일 정권 수립일 등을 계기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에 대해선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26일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이어 불과 사흘 만에 수위를 한층 높인 도발에 나섬으로써 미국의 요구에 끌려가는 식의 대화엔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당초 사격 위협을 했던 괌과는 전혀 다른 방향인 일본 쪽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을 쏜 것은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대화의 판을 만들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박사는 미안합동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 도발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며 연합훈련 축소나 중단이 아니면 대화는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 판의 주도자는 자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대화가 미국하고 다 이제는 이거 조금 더 가다가 대화 조선으로 가는 거 아닌가 예상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거 아니야 한번 울렁거려볼까 이렇게 보여준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이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본 열도 상공에 발사한 것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를 시험하기 위한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북한의 이번 도발로 일본이 가장 큰 위협을 느꼈지만 이번 미사일의 사거리가 북한에서 괌까지의 거리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미국도 간접적으로 위협한 행보라며 두 나라의 반응을 동시에 떠보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단계적으로 테스트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을 대해서는 지난 토요일 날 도발이었고 이번 건은 일본에 대해서 한 거고 동시에 미국에게 대해서도 압박 효과가 있는 거죠. 뭐냐면은 괌 거리에 날릴 수 있다는 거 하나하고 또는 미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간에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 간의 이해 차이를 점검해보는 그런 목적은 있다고 생각해요.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이번 도발로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하진 않겠지만 중국을 향해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더 거세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화를 안 낼 수는 없죠. 그러나 군사적 대응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유엔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겠죠. 이 정도면 이제 석유로 가야 되지 않겠냐, 원유로. 왜냐하면 동해를 넘지 않은 발사에도 2372호가 나왔는데 동해를 넘은 도발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원유까지 꺼내서 중국을 피곤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응을 지켜보며 자기들에게 유리한 협상의 장이 만들어지기 힘들다는 판단이 서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 같은 추가적인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미 한 차관급 협의에서 북한을 비핵화하고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책임을 물리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부는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과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이 28일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을 안정화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비핵화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Deputy Secretary and Vice Foreign Minister Lim pledged to work closely to strengthen U.S.-ROK cooperation and reaffirmed our joint commitment to a stable, peaceful, and denuclearized North Korea.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두 사람이 미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다짐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서로 공유하는 영내와 국제적 우선순위에 대해 일본과의 삼각 공조를 계속하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two also pledged to continue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on shared regional and global priorities.
최 대변인은 또 설리번 부장관과 임 차관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는 데 밀접히 협력하고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계속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leaders agreed to continue our close coordination in response to North Korea's stabilizing viol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hold North Korea accountable for its unlawful actions.
최 대변인은 설리번 부장관이 임 차관에게 미국은 한국과 영내 동맹국들을 방어하는 데 단호하고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차관은 29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미국에 머물며 국무부와 백악관 고위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한 뒤 캐나다를 방문해 양국 간 외교차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텍사스에 살고 있는 40대 탈북 남성 조셉 한 씨의 네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 탈북자 박사 1호 조셉 한 씨. 그가 일하고 있는 곳은 미 중남부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 시에 있는 텍사스 A&M 대학 연구소입니다. 둥그런 5층짜리 연구소 중간층에 마련된 옥상에 야외 정원이 꾸며져 있는데요.
덥죠? 여기 근데 이게 뭐가 좀 특별하게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재활용하고 해서 이게 관수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자그마한 정원은 많지 않지만 선인장을 비롯해 20여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고 나무들 사이로 작은 산책로도 마련돼 있습니다.
로럴이라고 하더라고요. 로럴 나무 이름이 월계수라는가요? 월계수. 텍사스 마운틴 로럴.
텍사스 마운틴 로럴.
그러니까 산 월계수라는 게 텍사스 산 월계수.
이렇게 나무 이름도 붙여놓고.
네. 그래서 그 나무 특성도 있어요. 에버그린. 항상 푸르대 멀티. 네.
그리고 이 나무가 묻힌 흙 위에는 가느다란 관들이 나무와 나무 사이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걸 물을 저축한다 그러다가 저축해서 여기서 비가 오면 여기 뒤에다 이렇게 저축해서 얘를 다시 해서 물을 이렇게 응축시켜서 빗물을 다시 정제해 갖고서 다시 마시는 물로도 쓴다 그래요. 비가 빗물이 내리면 이게 나오는 것은
비가 내리면 그 예. 빗물을
예 식용인지 모르겠는데 수돗물로 써요.
수돗물로 예. 실제로 사용을 하나 봐요.
예 그렇게 쓴다 그래요. 비가 많이 오잖아요. 텍사스는 갑자기 소나기가 팍 퍼붓거든요. 그걸 먹다가 식물이 자라게도 만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땅에 관들이 쭉 연결이 돼 있고 예, 예. 연구원들이 이제
식이다
밥도
예.
먹고
예 밥도 먹고 그다음 연구하다가 머리가 아프면 내려와서. 좀 쉬면서 이게 또 디스커션도 하거든요. 얘기하면서 차로 마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가을학기 때는 좀 선선하니까 나와서 있으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책상도 있어 앉아서 여기서 또 공부하는 친구들
매일 매일 이어지는 연구에 대한 중압감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기 위해 조셉 씨도 나무와 꽃을 보며 이곳에서 머리를 식히곤 합니다. 조셉 씨가 이곳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가을부터입니다. 유학생으로서 7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공부하는 건 항상 좋았어요. 지도교수하고 좀 힘들었어요. 많이 7년 다. 그러니까 지도교수님이 지도 스타일이 좀 다르더라고요. 지도하는 게 막 이게 그러니까 도제식이라고 할까 옛날 그렇게 막 너무 이게 사람을 압력 가하고서 근데 북한은 그런 식으로 안 하죠. 북한은 하는 거 이렇게 이끌어주고서 모르면 가르쳐주고 근데 하고 시간 딱 내고서 그래서 또 다르더라고요. 압력이 여기는 예,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성격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그 교수님한테서
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만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중에 연구자는 되게 훌륭한 교수님이에요. 연구는 논문도 엄청 많이 쓰고 최근에 석좌 교수님이 됐어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졸업한 다음에
박사학위 연구를 이끌어준 지도교수와의 관계와 지도 방식이 매우 힘들었다는 조셉 씨. 상당한 열정이 있고 학문적 식견도 뛰어났지만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교수였다는데요. 그러나 정말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학업을 채 마치지 못했고 그래도 한국에서는 대학원까지 졸업했지만 미국에서의 박사학위 과정은 조셉 씨에게 매우 큰 도전이었습니다.
8년 동안 원래 공부를 못하다가 왔잖아요. 한국에서도 공부 힘들게 했어요. 하고 그다음에 대학원 석사는 석사부터 실험을 했어요. 입자 실험을 실험만 해서 이게 이론적인 계산을 안 하고서 컴퓨터만 갖고 계속 일했거든요. 컴퓨터만 하고서 코딩하고서 그러다가 이게 와서 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론적인 계산을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정말 기초까지 파는 그런 계산하는데 바닥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기초가 약하던 게.
실력이 부족했고 수준 자체가 달랐습니다.
우리 북에서 교과서 배우면 한 교과서 하나가 공부예요. 여기는 근데 교과서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뭔가 예를 들면 물리학 하면
양자역학 하나면 요 양자역학 요 책 이것만 다 하면 달달달달 다 하면 다 제가 만점 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북한 거죠. 지금은 모르죠. 제가 다니지 않아서. 근데 지금도 그럴 수가 있죠. 왜냐면 교재가 몇 개 없으니까요. 거기는
공부하는 분량에서 큰 차이가 났고 시험 문제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북한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실용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은 반면 미국은 순수 물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더 깊고 넓은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북한은 이전에 있었던 것을 새로운 그 산업 현장에 쓰는 걸 그런 걸 많이 연구하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면 산업 현장에서 쓰는 거예요. 이해하면
물리학인데 그러니까 공대적인 거 많지 않을까. 이해하면 이게 뭐 보호라든가 이런데 그러니까 건축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마찰력이 어떻게 되고 해서 어떻게 이게 든든하게 설 수 있는가 이런 걸 논문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다음 윤활유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거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근데 한국은 분야가 많이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은 분리가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공부하던 리카 대학은 분야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교과서를 집필한 저자로부터 논문 자료 등을 받아 공부하는 등 매우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 빠르더라고요. 빠르게 뭐 힘들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자체가 전 세계에서 잘하는 학생들 왔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더라고요. 점수 자체가 높아요. 그러니까 평점에서 미달되면 결국은 아예 패스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점수 낮으면 보따리 싸고 가야 하거든요. 그렇게.
조셉 씨가 미국에서 물리학자로서 첫 번째 연구 논문을 펴낸 건 지난 2011년.
그 첫 번째 논문 제목이 뭐였나요?
달랩톤 프로덕션이라는데 그 한국말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짝 가벼운 입자의 생성 강한 상대론적 릴러티브 헤비와 중요한 충돌에서 얻어진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밝혔는데 그게 혼자 한 건 아니고 같이 했어요. 다른 박사님하고서 같이 해서 공동 연구를 했어요.
두 사람이요?
세 사람.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그 첫 번째 논문 마치신 다음에
네.
미국에서 논문이라는 걸 처음 쓰신 거였잖아요.
네.
예,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학자로서 제가 이게 탈북 학자로 사나 논문 SCI 논문을 썼다. 그것도 그렇고 제가 뭔가를 그러니까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그게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그런 게 좀 뿌듯하더라고요.
2011년 이후 박사 학위를 받기까지 총 13편의 논문을 써낸 조셉한 박사. 13편의 논문 가운데 7편은 학자로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의 논문들은 1900년 이후에 발표된 전 세계 과학, 의학, 기술 관련 연구 논문의 활용도를 검색해 볼 수 있는 Science Citation Index, SCI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논문은 많게는 300여 차례 연구기관이나 교수들의 연구에 인용됐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연구 실적을 인정받아 조셉 씨는 지난해부터 텍사스 A&M 대학교의 미첼 물리학 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학자로서의 만족감이나 성취감은 컸지만 앞으로 미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진로를 놓고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뷰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조셉 한 씨의 네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조셉 씨의 다섯 번째 사연이 이어집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부터 추석 연휴에 고향과 가족에게로 달려갈 귀성객들의 열차표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내년도 한국의 나라 살림 규모안이 429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위한 복지 예산을 늘린 첫 예산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한국의 군 장병들의 월급이 지금의 두 배, 몸 전용 비누인 바디워시가 보급된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주변의 위기감이 더욱 높아졌는데 한국 사회 분위기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군요. 이 추석 명절에 이용할 열차표 예매가 큰 소식이라면서요.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웃 일본의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속보로 아침이 시작됐습니다만 관련 소식에 주목을 하면서도 한국 사람들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한국에서는 어젯밤부터 길게 줄을 선 서울역을 비롯해 전국 주요 기차역에서 추석 열차표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큰 소식입니다.
한국 시민들에게는 추석 준비가 더 긴급한 사안인 것 같네요.
네, 오늘과 내일이 아니면 추석에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열차표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관련 속보를 기차역 대합실에서 접한 시민들도 많았을 텐데요. 속보를 보면서도 밤새 기다린 줄을 벗어나려 했던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추석 열차표 예매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 열차 노선별로 나눠서 진행되고요. 추석 연휴 하루 전인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10하루간 운행되는 모든 열차가 해당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꽤 긴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추석은 9월 4일인데요. 공식 휴일은 하루 전후로 이렇게 총 4일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휴일이 중간에 많이 끼어 있습니다. 하루 전인 개천절 공휴일이 있어서 연휴 다음 날인 6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적됐고요. 연휴 시작 하루 전날인 그 10월 2일만 건너뛰면은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연휴가 이어집니다. 여기에다가 또 10월 9일이 한글날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장장 열흘 동안 추석 연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참 말 그대로 황금 같은 연휴네요.
네, 연휴가 긴 만큼 이동하는 인구도 많아집니다. 최근에는 길어진 명절 연휴에 해외로 가족여행을 나서는 인구도 만만치 않은데요. 하지만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불리는 추석에는 기차나 버스, 항공기, 선박편으로 고향 집과 가족을 찾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늘 뉴스가 됩니다. 그 열차표 예매 소식은 어젯밤 서울역 등 전국 주요 기차역에 노숙 준비를 하고 긴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열차표 창구가 열린 시각은 오늘 아침 9시인데 판매 창구 앞에 진을 빈 사람들 이미 어젯밤부터 추석을 맞기 위한 경쟁 체제에 들어갔던 겁니다.
인터넷이 보편화된 스마트 세상, 한국에서도 명절 열차표 예매만큼은 옛날 방식 그대로군요.
네네, 인터넷 예매도 진행을 합니다만 인터넷이 불편한 사람이나 상황을 대비해서 창구에서 직접 판매를 또 하는 겁니다. 인터넷과 창구 판매 그 열차표 양을 7:3의 비율로 하고 있는데요. 아침 6시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예매를 실패한 경우에 기차역에서 다시 줄을 서서 표를 구하는 사람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마치 그 미국의 애플사나 한국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사기 위해서 줄을 선 사람들의 그 밤색 노숙의 상황이 지금 한국의 그 추석 명절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 기차역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젯밤과 오늘 아침까지 서울역 대합실에 순서를 점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준비해온 돗자리, 침낭, 휴대용 의자가 눈에 띄었고요. 한국 언론에서는 이 코레일 자료를 이용해서 그 한국 철도 공사 자료를 이용해서 인터넷 예매를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들, 인터넷 환경 체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소개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한국의 국가 예산안이 확정이 됐군요.
네, 내년도 한국의 국가 살림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 429조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2018년 예산안을 확정했는데요.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복지 예산이 크게 늘었고 사회 간접 자본이나 문화 산업 부문 예산이 줄었다는 겁니다. 보건 복지 노동 부문의 예산 비중이 전체 34%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네. 자, 이 429조 원이면 미화로는 얼마나 되고 또 참고로 중국 위안화로는 얼마나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예, 미화로는 3,811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중국 위안화로는 2조 5,151억 원 정도입니다. 이 한국의 내년도 예산안 429조 원, 이 금융위기 여파가 계속됐던 2009년에 10.6% 크게 올랐던 이후로 가장 폭이 큰 상태인데요. 복지는 곧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 사람에 대한 투자축인 교육 예산도 11.7%가 늘어나서 복지와 교육 예산 모두 합하니까 전체 예산의 49% 정도가 됐습니다.
자, 예산안이 확정되려면 국회를 거쳐야 할 텐데요. 반응이 궁금하군요.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람 중심의 어떤 재정 운영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 최초의 예산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대중의 바람에 편승하려는 포퓰리즘 예산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에게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지적했고요. 철저한 평가와 엄격한 심사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오늘 한국 정부가 확정한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되고요. 12월 2일까지 국회 심의 처리를 통과해야 합니다.
서두에 이번 예산안이 국회 승인을 받으면 한국 군인들의 월급도 오른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한국 병사의 월급이 21만 6천 원에서 40만 5,7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 380달러 정도가 되는 겁니다.
네.
기본 급식비도 올라가고요. 황사와 미세먼지에서 좀 보호받을 수 있는 전용 마스크도 보급받게 됩니다. 국방 예산도 자주국방 역량 강화, 군 장병의 생활 여건 개선 추진을 위해서다 이렇게 목적이 달려 있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6.9%가 늘어난 한 383억 달러가 편성이 됐습니다. 오랜 기간 논의되어오던 군 장병들의 월급 인상,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3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고요. 세부적 내용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장병들의 일용품 보급 품목에 바디워시를 보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바디워시라면 몸을 닦는 비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세탁비누 하나만 있어도 모든 것이 해결됐던 때도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네네.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얼굴을 씻을 때도 전용 그 세안제를 쓰고요. 핸드크림을 찾고 선크림도 바깥에서 사서 쓰는 이 피부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20대 청년 군인들한테 이 만능 세탁비누를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2016년까지는 머리도 세수비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군에서 보급하는 것이 세수비누였으니까요. 그런데 올해부터 샴푸가 보급됐다고 하고요. 내년 예산이 정부 안대로 확장이 되면은 군인들이 세면장으로 들어갈 때 가지고 가는 바구니 안에 이 몸 전용 세제인 바디워시가 추가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군대에서는 세수비누를 비롯해서 치약, 칫솔, 면도날, 세탁비누, 구두약, 세제, 화장지, 샴푸 등 9가지를 개인용품으로 지급하고 있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 칠레, 파나마 등을 순방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직면한 위기 상황 해결을 위해 주변국 정부들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지금 폭정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빈곤과 식량난, 의약품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마두로 정권의 폭정으로 인해 한때 자유를 누렸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다시 비극의 길을 걷게 됐다며 번영해서 또다시 빈곤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가난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곳으로 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수립한 의회를 훼손했습니다. 또 언론의 자유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며 670명이 넘는 반정부 인사들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이미 130여 명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숨졌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과 콜롬비아, 또 라틴 아메리카의 자유국가들은 독재로 치닫고 있는 베네수엘라 상황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자유국가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내 12개 국가들은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를 규탄하는 이른바 리마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베네수엘라는 더 이상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마두로 정권은 인권을 비롯한 기본적인 자유를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약품의 반입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마두로를 포함해 베네수엘라 정부 관리들을 겨냥한 일련의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마두로 정권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며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주민들에 대한 억압을 끝낼 때까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동맹국들과 협력해 베네수엘라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때까지 미국은 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